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시골 의사 아버지에게 바칩니다.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그래서 어떻게 할 작정인가요? 하고 물으면서 나는 일어서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두 마리의 젊은 동물이 내 뒤에서 위쳐고리와 속내이를 꽉 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앉아 있어야만 했다. 그들은 당신의 옷자락을 잡고 있어요. 일종의 존경심의 표현이지요. 하고 늙은 제칼이 설명하듯이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나를 놓아주시오 하고 소리치면서 늙은 제칼과 젊은 제칼들을 번갈아 보았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할 거요. 왜냐하면 그들은 관습에 따라 깊이 몰고 있기 때문에 우선 물고 있는 이빨들이 서로 천천히 벌어져야 하니까요. 그동안 우리의 요청을 들어보시오. 당신들의 태도는 나로 하여금 그것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라고 내가 말했다. 우리의 미숙함을 용서하시오. 라고 그는 말했고 이제야 처음으로 원래 호소하던 목소리를 사용해서 말했다. 우리는 불쌍한 동물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빨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이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바랍니까? 하고 나는 약간 누그러져서 말했다. 주인님! 하고 그가 소리쳤고 모든 제칼들이 울부짖었다. 그것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어떤 멜로디처럼 느껴졌다. 주인님, 당신은 이 세계를 이간하고 있는 이 싸움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 일을 하게 될 사람이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우리는 아랍인들로부터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그들로부터 풀려나 순결해진 수평선 주위의 전경, 아랍인이 찔러 죽이는 순양의 비애에 찬 울부짖음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은 조용히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방해받지 않고 우리들에 의해 완전히 비워져야 하고 뼛속까지 깨끗이 순화되어져야 합니다. 순수함. 우리들은 순수함 이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울고 흐느낀다. 어떻게 당신만이 이 세상에서 그것을 견디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대 숭고한 마음과 즐거운 내면의 소유자요. 그들의 흰색은 불결합니다. 그들의 검은색 또한 불결합니다. 그들의 수염은 공포입니다. 그들의 눈초리만 보아도 침을 뱉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팔을 올리면 겨드랑이에는 지옥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 주인님, 그러니까 오 고귀한 분이시여,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당신 손의 도움으로 이 가위를 가지고 그들의 목을 자르시오. 그가 목을 한번 움찔 움직이자 한 제칼이 오래되어 녹이 쓴 작은 가위 하나를 송곳니에 물고 왔다. 자, 마침내 가위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끝장이겠지. 하고 우리의 지휘자인 아랍인이 소리쳤다. 그는 바람에 대항하면서 우리들 쪽으로 미끄러져 와서는 거대한 채찍을 휘둘렀다. 모두가 재빨리 흩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약간 떨어진 곳에 멈추어 있었다. 서로 몸을 꼭 붙이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많은 짐승들이 그렇게 밀착되어 굳어져 있는 모습은 마치 날아다니는 도깨비불로 둘러쳐진 좁은 울타리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선생, 당신 역시 이 연극을 보았고 들었지요. 하고 그 아랍인은 말하면서 그의 종족의 내성적인 성격이 허락할 수 있는 만큼 유쾌하게 웃어댔다. 당신은 저 짐승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군요. 하고 나는 물었다. 물론이요, 선생. 하고 그가 말했다. 그것은 물론 유명한 이야기지요. 아랍인이 존재하는 한 이 가위는 사막을 돌아다닐 것이고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돌아다니게 될 것이요. 모든 유럽인들에게 위대한 과업을 행하도록 이 가위가 제공되고 있어. 모든 유럽인들이 그들에게는 사면을 받고 온 사람처럼 생각됩니다. 이 짐승들은 어리석은 희망을 가지고 있지요. 바보들. 그들은 정말 바보들이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것들은 우리들의 개지요. 당신들의 개보다 더 아름답소. 보시오. 낙타 한 마리가 밤에 죽었소. 내가 그것을 이리로 실어오도록 시켰소. 네 명의 짐꾼이 와서 그 무거운 시체를 우리들 앞에 내던졌다. 그 시체가 놓이자마자 제칼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제칼들은 하나하나가 마치 밧줄에 묶여 어쩔 수 없이 잡아당겨지듯이 몸을 뒤로 빼면서 배를 땅바닥에 질질 끌면서 다가왔다. 그것들은 아랍인들을 잊어버렸다. 증오심도 잊어버렸다. 김이 무럭무럭 올라오고 있는 시체의 현존이 모든 것을 녹여버렸고 그것들을 매료시켰다. 벌써 한 마리가 목에 달라붙었고 단번에 동맥을 찾아냈다. 가망은 없어도 거대한 불을 어떻게 해서든지 끄려고 미친 듯이 뿜어대는 작은 펌프처럼 그것의 몸의 모든 근육은 제자리에서 늘어나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자 이미 모두가 같은 일을 하면서 그것들은 시체 위에 산을 이루고 있었다. 그때 아랍인 지휘자는 그것들 위로 가로세로로 날카로운 채찍을 세차게 휘둘렀다. 그것들은 머리를 쳐들었다. 그것들은 거의 도취와 기절 상태에 빠진 채 자기들 앞에 아랍인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제 주둥이에 채찍을 느끼자 펄쩍 뛰어서 뒤로 물러나며 어느 만큼 도망쳤다. 그러나 낙타의 피는 이미 거기에 웅덩이를 이루며 김을 피워올리고 있었고 몸뚱이는 여러 군데가 크게 찢겨 있었다. 그것들은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것들은 다시 왔고 지휘자는 다시 채찍을 쳐들었다.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당신이 오라요, 선생. 하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그것들이 자신의 천직을 행할 때는 그대로 놓아둡시다. 또한 떠날 시간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보았지요. 놀라운 동물들이요. 그렇지 않소? 게다가 우리를 증오하는 모습이란. 광산의 방문객. 오늘은 최고의 기술자들이 이 아래에 우리들에게 왔다. 새로운 갱도를 설치하라는 관리국의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기술자들은 제1차 측량을 실시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젊고 게다가 또 얼마나 다른 유의 사람들이던지. 그들은 모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성장했으며 젊은 나이에도 이미 그들의 명확하게 정해진 특성이 거리낌 없이 나타나고 있었다. 한 사람은 검은 머리에 활기가 넘치고 사방으로 눈길을 돌린다. 두 번째 사람은 메모지를 가지고 걸어가면서 스케치를 하고 주위를 살펴보고 비교하고 메모를 한다. 세 번째 사람은 위쪽 오리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서 전체 모습이 평평해 보이는데 똑바로 걸으면서 위험을 부린다. 단지 계속해서 입술을 깨무는 모습에서 참을성이 없고 자제할 줄 모르는 젊은이임이 드러난다. 네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사람에게 그가 요구하지 않는데도 설명을 한다. 세 번째 사람보다 작고 마치 유혹자처럼 그의 곁을 따라다니면서 집게 손가락을 언제나 공중으로 향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이곳에서 보이는 모든 사소한 것들에 관해서 그에게 보고하고 있는 듯하다. 다섯 번째 사람은 제일 높은 직위에 있는 듯한데 동행을 참지 못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그 단체는 그를 따라 걸음을 옮기고 있다. 그는 창백하고 허약하다. 그의 눈은 책임감으로 움푹 파여 있다. 가끔 생각에 잠기며 손으로 이마를 누른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람은 등을 약간 굽힌 채 서로 머리를 가까이 대고 손을 잡고 친숙한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다. 이곳이 우리의 탄광이 아니고 깊은 갱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일터가 아니라면 뼈가 들어가고 수염이 없고 주먹코인 이 두 신사는 젊은 성직자들로 생각될 것이다. 그중 한 사람은 웃을 때 대부분 고양이 같은 가르랑 소리를 내며 삼키듯 웃는다. 다른 사람도 미소 지으며 말을 하면서 빈손으로 어떤 박자를 맞추고 있다. 이 두 신사는 자신의 직위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들이 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산에 어떤 기여를 했길래 이곳에서 윗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단지 개인적인 일이나 혹은 적어도 현재의 과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들에 그렇게 단호하게 몰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은 그런 모든 웃음과 산만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을 정말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한 신사들에 관해서 감히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못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여덟 번째 사람이 이들보다, 아니 모든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층 더 임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재차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모든 것을 만져보아야 하고 그가 계속해서 주머니에서 꺼냈다가 또다시 그곳에 보관하는 작은 망치 하나로 모든 것을 두드려 보아야만 한다. 가끔 그는 자신의 우아한 복장에도 개의치 않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땅바닥을 두드린다. 그러고 나서 다시금 걸어갈 때는 벽이나 머리 위에 천장을 두드리는 것이다. 한 번은 그가 오랫동안 몸을 거기에 눕히고 가만히 있었다. 우리는 이미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곧 날씬한 몸을 약간 움츠리면서 뛰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는 다만 또다시 조사를 했을 뿐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광산과 그것의 돌들을 안다고 믿고 있지만 이 기술자가 계속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홉 번째 사람은 일종의 유모차를 밀고 가는데 그 안에는 측량 도구가 놓여 있다. 매우 값비싼 도구들로 아주 부드러운 소만에 깊숙이 놓여있다. 이 차는 물론 원래는 하인이 밀고 가야 하지만 그는 하인을 믿을 수가 없다. 한 기술자가 다가와서 그 일을 기꺼이 한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그가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일 것이고 그 모든 기구들을 아직 전혀 알지도 못할 것이다. 가끔 그는 차를 벽에 부딪힘으로써 위험에 처한다. 그러나 그 차를 따라가면서 그 옆에서 그것을 막아주는 또 다른 한 명의 기술자가 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 기구들을 근본적으로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의 원래 보관자인 듯이 보인다. 때때로 그는 차를 세우지 않고 그 기구들의 일부를 꺼내어 세심하게 살펴보고 나사못을 열거나 조이고 흔들어보고 귀에 대고 소리를 들어보기도 한다. 그리고 차를 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멈추어 서 있는 동안 그는 멀리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물건을 아주 세심하게 조심하며 마침내는 다시 차 안에 넣어놓는다. 이 기술자는 약간 지배욕이 강하다. 그러나 단지 기구라는 명목에서만 그러하다. 차로부터 열 발자국 앞에서 벌써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대로 옆으로 비켜서야 한다. 비켜날 자리가 없는 곳에서조차도. 이 두 명의 신사 뒤에는 아무 할 일이 없는 하인이 가고 있다. 그 신사들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지식을 가졌을 때는 당연히 그러하듯이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모든 자만심을 떨쳐버렸다. 그와 반대로 그 하인은 내면에 자만심을 쌓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한 손은 등허리에 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인 제복의 금빛 단추나 섬세한 옷감을 쓰다듬으면서 그는 자주 오른쪽 왼쪽을 향해서 고개를 끄덕인다. 마치 우리가 인사를 했고 그가 거기에 응답이라도 하는 듯이 또는 우리가 인사를 했으리라고 믿는 듯이 그러나 그의 높은 위치로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듯이 물론 우리는 그에게 인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쳐다보면 그가 광산관리국의 어떤 두려운 존재, 관청 사환이라도 되는 듯이 생각하게 될 정도이다. 그에 뒤에서 우리는 물론 웃는다. 그러나 그가 천둥 소리에도 뒤돌아보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그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여전히 어떤 이해하기 힘든 존재로 남아있다. 오늘은 충분한 작업을 하지 못할 것이다. 작업의 중단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방문은 일에 대한 생각을 모두 빼앗아가 버린다. 시험갱도의 어둠 속으로 신사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일은 너무도 황홀하다. 그들은 모두 그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머지않아 우리들의 막장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그 신사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함께 보지 못할 것이다.